예,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면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되면 확실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하 12번째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조로부터 이렇게 살펴온 시간 벌써 9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순서에 맞춰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그 북왕국이 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살폈고요. 같은 이 15장, 17장을 통해서 이번엔 남유다의 왕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15장을 통해서 그리고 17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예, 남북 분열 왕국 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니까 역사가 이제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왕국을 통해서 역사가 갈라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두 길을 걸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이제는 남유다만 남게 되니까 어쩌면 역사는 좀 단순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살펴가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15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남유다의 역사 또한 우리가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15장의 역사부터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리가 그 살폈던 그 왕들과 그 시대적 배경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펴가면 비교하면서 살펴가면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나갈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역대상하서인데요. 이 역대상하서는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잘 이렇게 또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훨씬 더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하에 나오는 이 같은 왕들의 기록을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살펴가기 때문에 물론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역대상하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뭐 이 부분은 이미 열왕기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서와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를 다루고 같은 분열왕국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기록했던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록 목적도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살피는 남한국도 패망하게 되는데 남한국이 패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케 되었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적었던 게 열왕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많이 그 죄악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남유다의 왕들이 나와도 그렇게 뭐 칭송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점들, 뭐 산당을 지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적혔냐면 이제 그 포로로 간 그 잡혀갔던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뭐 민족의 정체성과 뭐 자긍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늘 여기 짓밟히고 저기 짓밟히고 아무 의미 없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그 비롯한 이 저들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공적들을 역대의 상하서가 좀 적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점을 들춰내는 열왕기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왕들의 그 행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북왕국 이 멸망 이후 남유다의 마지막을 살펴가면서 이 역대기를 잘 참고해 보면 훨씬 더 바르게 그 시대의 역사와 배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단에서 역사적으로 살펴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읽을 때 그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들을 지금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 뭐 교회들처럼 와서 목사님이 다 가공해서 만든 그런 말씀만 딱 먹고 가면 일주일 살 힘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서 가이드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이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삶 속에서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따라오시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바르게 소화해서 먹을 수 있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펴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지난번 뭐 열왕기하 11장에서 이제 역사가 또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무슨 문병을 갔다가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자기의 친손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왕국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그랬었죠. 그럴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라는 왕자, 그때 한 살이었는데 이 한 사람을 간신히 숨겨내죠. 그래서 살려낸 다음에 6년 뒤에 이제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이 아달랴라는 여자를 폐위시켜버리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이 요아스, 이제 그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12장을 볼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를 구해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바르게 교육했을 것이고 코치를 했겠죠. 그때는 이 요아스 왕이 잘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살려줬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제사장이 됐던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요아스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니까 다른 충고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부하는 신하들과 모함을 해서 이 스가랴를 죽이는 이런 짓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의 기준을 잃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시죠? 당연히 뭐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같은 거를 잘 참고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길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 어떤 저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했던 대로 역사가 뒤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북쪽 아람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었던 이 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아람 왕국이 쳐내려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막 죽이고 다 노략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때 이 유다를 침략한 아람의 군대 수가 오히려 이 유다의 군대 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훨씬 더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과 이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기만 했다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충분히 전략적으로도 이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그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을 참고해 보면 결국은 이 요아스 왕과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가 훨씬 적었던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르게 시작했다가 바르게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리더가 이렇게 말씀을 이게 가르쳐 줄 때 그 요아스 왕 같은 경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런 길로 인도해 줄 때 주도적인 믿음으로 자라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없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건물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도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이 그러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냥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금세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또 그 결과가 지금 이런 끔찍한 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2020년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기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때 평범한 날이 계속되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머무르고 안주하고 그냥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더더욱 목사나 리더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 하겠지, 목사가 이끌어주겠지,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요아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교훈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져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는 그런 성도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늘 누군가가 도와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하자 하자 해야 되고 이거 합시다 합시다 그래도 거기다가 말씀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말씀을 살펴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핀 이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목사가 없어지고 리더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세상과 똑 닮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살필 때 우리도 늘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도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요아스 왕은 이 전쟁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아스의 변질된 모습에 이 반감을 품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시기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마지막 이 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요엘서였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그 후에 열왕기하 이제 14장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25살에 왕이 돼서 거의 한 3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계속 이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의 왕도 요아스, 남쪽의 왕도 요아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를 항상 우리가 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한 가만 펴고 거기서 뭔가가 날라오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 역사와 배경도 듣고 또 필요한 참고 서적도 보고 필요한 표도 모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이 아마사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벌인,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한 30만 명쯤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사는 거죠. 그랬다가 선지자가 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왜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런 군대들을 데리고 오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함께 같이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이 10만의 대구를 모았다가 그냥 다 넣은 겁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물론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냥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해서 결국 이 에돔과의 전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람이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 아마샤라는 이 왕이 이 승리의 순간에 결국 어떻게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죠. 근데 이 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봤던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울 같은 경우도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이렇게 좀 이 소인배 같았던 사람이 그 나중에 그 전쟁을 이기면서 순식간에 사람이 변질됐었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사람도 그 도망다니던 도망자 신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딱 그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것처럼 이 아마샤 왕도 비슷한 짓을 하는 거죠. 이 도우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 에돔을 이겼으면서도 이 에돔 족속이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아니 보편적으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이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보편적인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이 아마샤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거든요. 그 후로 이제 아마샤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충고를 하는데 입담으로 조용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까 이 요아스와 벳세미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해서 어떻게 됐냐면 요아스에게 잡혀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끌려 들어가요. 자기 성인데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전쟁에 패하고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뭐 모든 보물 다 뺏기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제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샤가 함께 끌려갔는지 확실치는 않아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잡혀갔다가 뭐 볼모와 대신 바꿔서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걸 볼 때 아마샤가 살아있는 동안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의 아들이 우시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통치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섭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잡혀갔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잡혀갔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뭐 역사로 보면 그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다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뭐 왕으로서 계속 있었었는데 유다의 왕으로 있었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블레셋의 라기스로 도망을 가는데 이 반역자들이 거기까지 이제 이 자객을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끝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 같은 게 어떤 거야? 처음을 잘 시작했어도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는 이 욕심이 가득 찬 이 인간들 또 누군가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본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이렇게 그냥 읽어가다 보면 아, 왜 그럴까?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욕심에 늘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항상 뭔가를 하면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합당하게 내가 충만한 만큼 그런 게 안 오면 이상하게 일들을 뒤꼬아버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도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 욕심들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냐의 문제지 그게 싹 없어져서 무슨 천사처럼 되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이 왕들에게 특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약속에서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네 옆에다 두고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때마다 읽고 순간마다 읽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다. 너의 왕으로서의 삶들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 왕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이 왕이 살아왔던 이 이야기도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워진 왕이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야, 뭐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왕들의 도표를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화면을 통해 보는 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도표는 왕들이 언제 중복된 통치를 했는지가 잘 나오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받은 이 자료에는 제가 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혼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중복되는 시기를 잘 적어놨기 때문에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표들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왕들의 얘기고 그다음에 이름도 전부 생소하고 지역도 전부 생소하고 그런데 지도도 없고 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성경 읽기를 해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무슨 뭐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전공책 하나만 갖고 보지는 않잖아요. 하다못해 에세이를 써도 아무런 레퍼런스 없이 그냥 한 권만 갖고 놓으면 그 F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 참고 도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여러 도표들을 참고하고 이 지도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참고하는 거. 이게 거룩한 행동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읽다가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거는 게으름입니다. 핑계입니다. 잊지 마시고 잘 특히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항상 계속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 필요하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든 더 찾아보든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혼자 성경을 읽어갈 때 지금 가이드를 듣고 혼자 성경을 읽어갈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우시아라는 이 아들이 16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섭정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52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거의 70세를 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바른 삶의 힘은 역대하를 또 참고해 볼 때 이 사람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요아스 왕 옆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우시아 왕 옆에도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은 또 아니에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이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아는 사람이 사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적은 선지자와 다른 인물이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이 뭐 예후 왕조의 그 마지막 왕 우리 북이스라엘 지난주 살필 때도 그 마지막 왕 이름이 스가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삼인, 동명사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좀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통에 아버지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6살이에요. 이런 이 우시아가 정말 얼마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 스가랴가 바로 그를 도울 수 있었고 그래서 우시아가 다른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케 해주셨다,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사랴, 우시아 이름이 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을 두 개로 표현, 아사랴 또는 우시아 같은 사람인데 이 우시아 왕에게 스가랴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통케 하는 삶. 그러니까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기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와도 싸워서 이기고 뭐 마온 사람들을 치고 또한 암몬 족속에게까지 이 우시아가 조공을 받는 그런 일. 심지어는 그래서 이집트, 아주 대국이죠. 이집트에까지 명성이 퍼져나가는 세력이 아주 강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라도 잘 다스렸고 성장해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따라 같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살필 때 항상 최고 강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 전성기라고 한다면 남유다에서는 이 바로 우시아 왕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국력이 아주 강해져 갔죠. 자, 그런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조금 강성해지면 좀 더 겸손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더 훈련하고 아 순종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우시아 왕도 결국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대부분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 사람이 어떤 이 실수를 어떤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맡겼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여 만든 그 제사장들의 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제사장처럼 자기가 직접 분향하고 제사를 주도하려고 했죠.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초조해지니까 자기가 막 분향을 드리고 뭐 그냥 거기서 그냥 끝장났잖아요. 그 사울이.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교만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좀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주일 성수에 주일을 지켜가는 일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고 또 어떤 봉사일에 헌신되어 있지만 또 의외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삶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는데 이 제사장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거를 만류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막 왕으로서 막 그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호통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 사람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결국 숨어서 문둥병 그 이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만의 뿌리는 비교의식과 또 자기 공로와 의의를 막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시아 이 사람도 어떤 거예요? 결국 뭔지 모르게 이런 승리의 길들이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의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눈앞에 눈 아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법도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속에 있는 제사장들이 할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오해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북이스라엘이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죠. 200년의 역사만에 망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왕들이 또 계속 이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왕들을 통해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만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버리는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배워가야 될 텐데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왕국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 그런 일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지만 또 더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우시아 왕 같은 이런 일들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우리와 매치시켜서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잘 해오던 이 우시아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가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추락하는 인생을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우시아 이 시대쯤에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또 그 시대에 또 비슷하게 미가라는 선지자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그를 대신해서 된 왕이 바로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있게 왕들의 통치년도를 계산해보면 이게 좀 잘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아까 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죽지는 않았는데 당장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후임으로 세운 왕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섭정하는 그런 재임 기간이 겹치게 돼서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잘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우시아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들 요담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섭정 통치식의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우시아 왕도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요담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동이 그 아버지 우시아가 마음대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바르게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건지. 아예 이런 것 때문에 아유 뭐 성전이고 뭐고 난 필요 없다. 아유 뭐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했는지 구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아들을 보면 아는데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아하스거든요. 이 사람이 보면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그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다라는 걸 볼 때 요담은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사람이었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왕의 사명에 있어서는 게을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표를 보면 그 아버지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심지어 그의 아들 아하스까지 중복이 이렇게 통치가 중복이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연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담이 물론 통치하는 그런 영향력은 있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 자체에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둥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현장에 나왔지만 그러면서도 아들까지 막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좀 빠져보려고 하는 그런 실무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 백성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부패했더라. 그러니까 역대하 2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는 왕으로서의 그 이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인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우시아의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여러분 국민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한번 생기면 쉽게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뭐 조선시대의 뭐 신분제도나 뭐 일제치하 있었던 그때 뭐 식민지 의식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도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역사 속에 정치 속에 군대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릇된 사회정치 문화로 드러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이 굉장히 어렵고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뭔가 아직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 노예의식 같은 것들도 있고 뭔가 좀 이게 이상한 것들이 계속 깔끔하게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땠습니까? 그 도시국가인데 그 닉판유라는 사람이 아예 이런 걸 뿌리 뽑으려고 처음부터 이 노예의식을 아주 뿌리 뽑으려고 국민정신들을 아주 다시 새롭게 하려고 아주 일벌백계를 하는 아주 가혹한 엄벌주의를 갖다가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지금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나름대로 어떤 국민 의식을 개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했을 때 그 부패의 뿌리를 뽑는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호주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그 정치 그 현장 안에서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다 이유는 다 뭐 국민이 어쩌고 그러는데 결국 보면은 다 각자의 욕심을 이게 채울 수 있는 그걸 찾느라고 지금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부패의 뿌리는 전부 자기 욕심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의 욕심을 저들의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딱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치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런 현상들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요담이 이런 이 국민성과 인간의 본능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비록 내가 이걸 완전히 개조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맡은 사명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희도 지금 이 교회가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뭐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두가 다 그냥 완전히 개조된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 안에서 더 이상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말씀대로의 길들이 열리는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담이 그런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르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행했던 걸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5장 37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시대로부터 이제 그 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뭐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벌써 믿는 사람들, 믿는 나라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 이 역대기를 참고해 보면 요담 왕의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키긴 있지만 이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의 기자의 눈으로 볼 땐 요담왕의 경우도 결국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소지 못한 그런 왕으로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경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왕과도 싸워 이겨서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하 21장 6절에서 볼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시대의 백성들이 전국에 만연된 신당들을 그 산당들을 찾아다니며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이 기록을 보거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아들 아하스가 나중에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걸 볼 때 이 요담은 자기 혼자는 무난하게 그냥 하나님께 큰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인 바른 교육,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바르게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만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한 시대 시대를 넘어갈 때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맡은 책임자입니다. 이 역사의 이 시기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합잡을 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좋은 게 아니냐, 교회 와서 좀 즐겁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좋은 분위기로만 만들어 갔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담이 주는 그 교훈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게으르고 만족해하고 그냥 그렇게 멈춰있을 때 결국 그 민족, 그 다음 세대는 우상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때에 거대한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진 못해도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나 혼자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나 교회에서 목사나 리더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 한 사람은 일찍 일을 가고 또 늦게 퇴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가정 예배가 자꾸 미뤄지게 되거나 안 지켜지게 되죠. 그럼 그럴 수 있다고 서로 이해는 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는 다음 세대 속의 믿음이 계속 전달되지 않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우리의 결단과 지금도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성경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여러분이 셀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이제 셀을 우리가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킵하고 준비하는 이런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점검하고 있는 게 지금 1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더 좋지요.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가라는 대로 가고 리더가 오라는 대로 오고 그냥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다 같이 안다면 우리가 모두가 목사가 되는 거고 모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능한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런 이 설명들처럼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대의 상황과 이런 자세한 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도 그 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좀 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본문 전체를 계속 우리가 곁들여서 각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첫째로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외치는가, 선자들이 왜 등장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왜 등장한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니 이런 것들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슨 상관도 없는 오래된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계속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이라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바르게 알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어느 길로 가리오리까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잘 살필 때 우리는 심지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올 미래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AI 같은 게 발달이 돼서 그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흘러왔던 모든 정보를 다 데이터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계를 뽑아내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인간이니까 모든 걸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저도 뭐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뭐 이게 너 사진 올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올렸거든요. 심지어 우리 저 썸타이 같은 우리 저 식당 가서도 막 찍어 올리고 그랬는데 가끔씩 통보가, 그러니까 무슨 뭐가 와요. 봤더니 제가 올렸던 사진이 20만 회 조회가 된 거예요. 그동안 올렸던 게 한 막 사진이 1000장도 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뷰를 내 걸 본 사람이 200만이 넘는 거예요, 다. 지금도 뭐 너가 올린 사진이 뭐 금세 뭐 몇백 명이 봤다, 뭐 몇천 명이 봤다 이러면서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일을 예측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성향을 예측해서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디테일 정보를 주진 않아도 이 역사를 잘 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살면 이 시대가 아무리 잘 나가고 뭐 AI가 발달하고 요즘에는 무슨 뭐 호모 데우스라고 그래서 신과 같은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시대가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 길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와서 지겹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우리와 먼 나라, 남의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이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내일의 일, 앞으로 5년 뒤의 일, 앞으로 10년 뒤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세대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휩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대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 역할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이 길의 끝은 이렇다라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길을 알리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게 뭐런가 저의 역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유대 이 나라의 역사를 지금 아까 악했던 악녀 아달랴 이후에 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담 이르기까지 왕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서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시대에 평안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말인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위기가 아니라 평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평안을 추구하고 좋은 직장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던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고비가 결국에는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잖아요. 교만하고 방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젊은데 지금 저도 뭐 지금 같이 시작한 분들이 20년 전부터 같이 해왔고 10년 전부터 같이 해왔는데 이제 점점 저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아무것도 없고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게을러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나 이런 삶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것들이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지 절대로 침몰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침몰하게 하는 거는 평안이에요. 무난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에요. 지금 이 유다 왕의 역사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다급한 위기가 다가오는 때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느낄 때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잘 묵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도약의 기회를 주는 거죠. 모든 게 다 안정적일 때는 발전이 없어요.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밟고 일어서서 도약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그런 위기, 멈추지 않는 위기, 그런 계속되는 폭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냥 그동안 머물기만 했던 거기서 그냥 이 뭔가가 이게 흐트러지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더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와 불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붙드는 기회를 만들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편안함과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것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평안하고 무난하게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럴 때일수록 더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폭풍치는 이 파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항해를 하시기 바라고 또 내가 아니라 남을 좀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네 창고를 더 넓혀라. 네 집을 더 넓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체험을 받는 것처럼 이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그대로 큰 문제가 없는 시대들이 계속되면서 우시야, 그 요담을 이어서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항상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지난주도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준에 떨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부왕들이 나름대로 순종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니까 이 3대째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 아하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의 통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뭐냐?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흉내내며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미 북이스라엘 살폈죠? 그 왕들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흉내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 같아서 지금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시기까지 해도 겨우 도저히 구제불능이 돼서 망해버리고 만 걸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가 지금 그런 길을 걷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몰렉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그게 몰렉 종교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보내는 거. 몰렉 우상.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안정막에서 그가 떠나는 거죠. 스스로가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보호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을 하는데 어떤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나타나는 게 보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요. 여러분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보호가 없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왕 그리고 그 너머 그 다메섹,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이 족속까지 합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과 연합을 한 이 북왕국의 베가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데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 12만 명이나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만 명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심각한 문제였겠죠. 민족을 같이 죽이고 아무리 물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데시라는 사람인데 역대 28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그러냐? 예언을 할 때 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다 치료해주고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다 저리 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북쪽의 아수르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세상을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말씀대로 걸어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잠깐 이걸 좀 살펴보면 가도 이 아스왕이 그 자기가 잘못해서 벌린 일이지만 어쨌든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강대국을 오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말씀대로 걷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네가 순종만 한다면 분명히 내가 지킨다. 강대국을 찾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할 거야. 어? 저들은 불이 꺼져서 연기만 나는 그 타다 남은 나무 있죠. 우리도 뭐 모닥불 피우다 보면 다 꺼진 그 연기만 휙 올라오는 그게 불이 붙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모략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스왕이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믿을 만한 징조, 네가 난 이러면 믿겠다라는 표적을 좀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아스왕이 또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불순종하다가 여기서는 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는 바르게 안 하는 거예요. 또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징조를 직접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아주 자주 듣던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왕 이 시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스왕을 위해서 지금 했던 말이에요.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러니까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되리라. 지금 너를 침략한 이 나라가 다 망해버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뭐였어요? 그 시대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선과 악, 이건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알아듣기 전에 그럼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은 아직 모를 테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거는 이때 그런 영아의 상태를 넘어선 상태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는 그 아이가 자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적어도 3세 이상은 돼야죠. 길게는 뭐 유대인 같은 경우 뭐 13세에 성년식을 하니까 뭐 3년에서 13년. 그러니까 불과 3, 4년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3년 안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이 아람 나라가 패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또 역사적 사실로 보면 북왕국 이 베가 그리고 이 시리아 이 아람의 왕 느신이 침략할 때가 BC 733년경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이 BC 733년에 다메섹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전에 이 다메섹이 망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지금 이 침략해온 북왕국과 이 아람 왕국이 패망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침략해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예수님 탄생과 관련돼서 이종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거기에 친숙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절이 무슨 배경에서 왜 나온지도 모르는데 신약에서 이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친숙한 거죠. 그럼 이 의미를 바르게 하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그래, 아, 그런 의미로 말한 거고 그래서 신약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을 두려워해서 자꾸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두 나라는 다 타다 불이 꺼진 연기만큼 요란할 뿐이다. 장작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 이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마라는 말인데 이 알마라는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알마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 근데 젊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성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처녀를 의미하는 고유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약에서 이걸 인용을 했지만 이렇게 단어로 따지고 보면 어쩌면 잘못된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서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가 이 1장에서 인용한 이 이사의 구절은 좀 무리가 있는 인용이었다라고 신학자가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처녀를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 베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알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처녀가 아니라 어떤 젊은 여자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가운데 GNT, 그러니까 Good News Translation이냐, NET, New English Translation 같은 버전을 보면 이 알마를 버진, 그러니까 처녀라고 이렇게 하질 않고 젊은 여자, young woman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 이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주는 건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왕도 아는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나 힘든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도 잘 아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아하스 왕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아하스 왕이 그 잘못되는 것 때문에 너가 순종의 길로 와라고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700년 뒤에 나타날 예수님 얘기라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적용할 얘기고 지금 여기서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는 어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꽃을 먹을 건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두 나라 왕이 다 패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선약을 분별하기 전에 불과 이제 3, 4년 안에 이 두 나라가 다 망할 거다. 지금 말한 것처럼 BC 733년 그리고 BC 722년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미래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특이한 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자기를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고 결국은 더 북쪽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티글랏빌레셀 이제 3세? 2세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인 불을 끈 것 같고 위기를 극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더 큰 함정이 되고 맙니다. 아수르의 개입으로 인해서 분명히 아람이 망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위협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위협부터 분명히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그걸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협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왕국에서 발생했던 결국은 어쨌든 북왕국이나 아람왕국에 대한 이 문제는 무마가 된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우시아 왕 경우 어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거꾸로 이제 다 그들에게 이 막 하이에나가 달려들듯이 그렇게 물어뜯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의 북왕국의 위협을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다메섹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러고 나니까 어떡하냐면 그 아시리아 왕을 영접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거든요. 거기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부를 떠는 거죠, 거기서. 더 황당한 건 뭐냐? 그 와중에 이 유다왕 아스가 이 아람 나라의 신전들, 그들의 우상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신전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보내서 이대로 만들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노베이션 하라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청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수치당하고 협박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아 이게 사람을 믿을 게 아니구나. 이걸 바르게 깨닫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욕심에 빠져있다 보니까 남의 나라 우상신당을 흉내내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진 게 왜 졌냐면 이 아수르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다. 그래서 진 나라는 그 나라를 섬기다. 이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다메섹 신전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당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만들고 아시라 신들을 모시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아와서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걸 폐쇄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모든 지역에서 이 제사처를 만들어놓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그러니까 이 유다왕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귀신에게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 백성들 향해 크게 노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했어요? 초기 통치부터 지금 이 마술램프 진이 자꾸 보여주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하스 왕이 자기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이로운 신이 나의 신이다.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이기게 하는 신이 나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대로 바르게 모르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면 언제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심지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뒤바꿔 놓고 났더니 율법을 갖다 써도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작의 시점에서부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잘 되돌아보시고 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망하죠. 그리고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전히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고 뭐 그렇게 길을 걷다가 그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의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뭐 해마다 뭐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근데 몇 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집트에다가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에게 드리던 조공을 딱 멈춰버리니까 그때 바로 그냥 아수르 살만에셀이 공격을 해서 그냥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결국 그 가정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죽지만 그 다음 세대였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돼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점령당하면서 BC 722년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합주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떠나게 됐어요.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데 아시리아 지역의 고산, 할라, 니누에 이런 식으로 잡혀가고 더 나아가서 메대 지역까지 막 끌려가는 그 다른 민족과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반역을 일으킬까 봐 막 민족을 다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똑같이 아시리아는 바벨론 지역에서 자기들이 이겼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하맛 지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이런 데다 끌고 와가지고 다 섞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싫어했죠.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섞인 이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 남쪽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이쪽 바깥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짓까지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역사를 알아야 그래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는 지난주간 열왕기하 17장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시내산 약속, 그 언약의 백성답게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외면한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렸죠. 그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결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이 담긴 이 율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징그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축복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사나 나시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저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가고 하나님이. 아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랬죠. 거기 나와 있는 법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법이 있어도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고집하니까 그럼 방법이 없는 게 하나님도. 그래서 법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이렇게 점점 흩어지고 멸망하고 패망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에 이 남유다 역사, 그러니까 아켓동 왕 그 아스까지 살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가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점점 이렇게 이 눈들이 좀 열려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로 갔지만 그래도 끝나기 완전히 끝나길 때까지는 끝난 게 10개를 잃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12개 중에 10개 지파를 잃었어요. 근데 2개가 남았잖아요. 그래도 이 2개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이 이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설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설득이 되든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가게 되든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이런 사명을 갖고 보내를 받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